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교회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나가 실로 성막에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나 또 저절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쯤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미 많이 늙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날마다 종교적인 행위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뭐 여하튼 거두절미하고 날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사두개인에게도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우리 룻기에서 본 것처럼 사실 뭐 이런 일종의 수혼 그래서 일곱 형제가 있는데 뭐 한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뭐 이러면 나중에 다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 걸며 따지러 나왔을 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이야말로 맨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전에서 항상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는 실로 성막에서 섬기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본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친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완벽한 지식은 아니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감히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바닷물을 양동이에 다 담아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태산을 손톱으로 긁적긁적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실하고 참된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게 참된 지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행실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멸시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하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로 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건져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먼저 자기 먹을 고기를 챙긴다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헌제든 뭐를 드리든지 제사장 몫은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이 아무 고기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부분, 태워야 그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부분, 이거를 제사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자기 먹을 고기 자기가 챙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배나 불리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실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홈리와 비누하스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인데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욕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는 목회자나 분별력이 없는 장로들이나 분별력이 없는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무슨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청와대 뭘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가서 구경을 하는데 다 복숭아 나무 가지를 들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더만요. 누가 그걸 또 친절하게 다 해가지고 또 보여줘요. 복숭아 가지를 왜 드느냐. 그게 다 무속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더만요.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재미있는 세상.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자료에 우리나라 그 우주선 쏘아 올리는 과학자들이 우주선, 근데 예전에 벌써 그게 오래전 일인데, 우주선 쏘아 올리는데 그 앞에 고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사진 제가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때는 지금, 그때는 뭐 지금 나로 뭐 이런 거, 저 나로도 뭐 우주 기지 이런 거 없었을 때, 외국 가가지고 우주선 쏘아 올리는 그 앞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이런 거 제가 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분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한테만 해도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 윤석열 씨를 지지해야 된다고 저한테 연락한 분이 아유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그 지금도 뭐 해외 교회나 여기저기에서 다 윤석열 당선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제가 볼 때 이거는 기가 막히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요.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이요 얼마나 병이 들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실로 성막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제사장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에서. 그리고 이런 악한 짓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성막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이 많이 들고 늙고 분별력 없는 그런 아주 무능한 제사장인데 그 아이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18절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엘리도 홈네와 비누하스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 실로 성막에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로 성막은 더럽혀졌거든요. 실로 성막은 타락했어요. 실로 성막을 지배하는 제사장들은 아주 악한,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고약한 제사장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것이고, 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로 성막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복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복된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병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더욱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분별력 없는 목회자들 많고 분별력 없는 영적 지도자들 많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 사무엘은 그렇게 타락한 실로 성막에서, 그렇게 분별력 없는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어요. 한나가 매년 제사 드리러 실로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한나가 아이 낳을 때마다 엘리가 등장해요. 한나가 아이 낳을 때마다, 사무엘 낳을 때도 엘리가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도 엘리가 등장해서 한나를 축복해요. 엘리는 좋은 제사장인가요? 엘리는 나이 많고 분별력 없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사장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고 원하노라. 한나의 기도, 또 한나를 축복할 때마다 엘리가 등장해요. 엘리가 무능한 제사장이고 영적 분별력 없는 제사장인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고발하면서 사무엘상 앞부분은 엘리가 얼마나 무능한 제사장이고 얼마나 분별이 없는 제사장인지를 다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상황마다 계속 엘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것. 그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이 제사장이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공들여서 씻기고 멋진 옷 입혀가지고 폼 잡게 하시는지 몰라요.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옷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 입고 나올 때 삐까뻔쩍하는 폼 잡는 옷 입게 하시고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폼 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영적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영적 권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무능한 목회자들 좀 이렇게 분별력 없는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겠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 분별력 없는 영적 지도자 때문이다.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를 함부로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타락하고 분별력 없는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필요 없다. 무시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영적 권위 무시하지 말고 영적 권위자 함부로 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교회가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요 병든 지도자들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저 목사가 잘난 인간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난 인간이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설교도 듣고 그래도 기도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면서 따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같이 교회가 병이 들고 요즘같이 분별이 없는 영적 지도자 많은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 사실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영적 권위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든 실로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 같은 제사장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영적 권위 무시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